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예언서지요.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루살렘 이사야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재위에 있을 때까지 예언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던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참 문장이 히브리어 문장으로 읽어봐도 참 화려한 문체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예언서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66장이나 되는 이 긴 예언서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사야 한 사람이 했던 예언이 아니고 익명의 제2 이사야 혹은 제3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덧대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오랜 시대 배경이 나타나 있는 이 예언을 쓸 수는 없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예루살렘 이사야가 예언한 글이고 오늘 본문부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혹은 학자들 따라 제3 이사야라고도 불리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글입니다. 바벨론 상태에 있는 어떤 이사야가 익명의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 이사야를 세워서 죄로 인하여 형벌받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반복되는 거듭된 명령에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소리는 보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입니다. 구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는 자명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할 것 같으면 선민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고달픈 그 세월 동안 육신적인 고통도 컸지만은 더욱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입니다. 제일 큰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최고지. 무섭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깊게 하신 분들은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벌벌 떱니다. 두려워요. 더 무서워요. 그거. 자, 오늘 그 본문 2절에 보면 그 그렇죠. 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더럽고 역겨워서 죄인 곳을 떠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값이 치러지고 죄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지은 죄 때문에 멀리 떠나 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70년간의 긴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통회와 자복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70년간은 속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좌절감 속에 살던 그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공동체 안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떠나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소식 말입니다. 구절 끝에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보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너무 깜짝 놀라면서 보는 그런 경탄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람의 소리고 경탄의 소리지요. 포로 생활의 고단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떠나져 버린 줄 알았는데 감았던 눈을 탁 뜨고 보니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바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포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벌 주려고요? 아니지요.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때문에 형벌로 몸과 마음이 찢겨져 있어서 참담한 삶을 70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곁으로 오셨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하였다는 소식은 죄인들에게는 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죄에 눌려서 지내는 백성들에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람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저 큰 집에 다만 선교회라 그러죠. 다만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네 죄가 다 끝났다 그런 것은 자유몸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학수고대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별 소리도 아니지요. 담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뭐 별 그 말은 별 의미 없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짓는 죄는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정신을 사납게 만듭니다. 또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영원한 멸망, 그것은 불타는 지옥으로 영원토록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식은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은 뭐 지옥, 아이고,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떠날 때는 정말 그거는 당면한 문제고 크나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밖 불신세계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하는 구약의 백성들이 보라 하나님을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음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보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2000년 전에 외쳤던 말씀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그 예수를 가르치면서 보라 너희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죄인들인 우리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보라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고 피 흘리면서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리도 나약하고 모자라시는가? 얼마나 모자라고 해야겠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가? 그런 나약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 그 피 흘림, 그 죽음은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죽어가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그가 대신 고통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부처님 보세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얼마나 미소를 탁 짓고 니하고 내하고는 관계없어. 니는 고통스럽지. 나는 편안해.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피 흘리면서 울부짖는 분이,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처님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분은 뚝 떨어져 있어. 우리와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과 고통이 흐르는 인생들과는 뚝 떨어져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그분이 들어오셨고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지고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울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외치면서 삽니다. 교회가 목소리 높여서 세상에 외칠 소리가 뭡니까? 그 소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죄에 빠져있고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었다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날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고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대신 속했다.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십자가 위에서 충분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위로를 느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끔찍한, 이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느끼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뭉클뭉클한 위로가 나요. 적어도 십자가 봐도 뭐 별 감동이 없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지은 죄를 덮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그 은혜가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땅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남긴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하늘로 가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에 누구나 그를 보면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유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강한 자로 오십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강한 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상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묻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병들어서 병원 침대에 떡 눕혀놔야 오 이제 하늘 보이네 예상 안 되죠. 살아있을 때 저 하늘을 쳐다보세요. 저 구름이 일 때마다 주님 오시리나 하면서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그 조그만 해변가에 조개 껍데기 하나 들고 기뻐하지 말고 저 계양 안에 있는 깊은 것을 파고 그것을 잡고 좀 이렇게 삽시다. 예수 믿는 분들. 세 번째, 이런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들의 세계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고 계시는,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옛날 고대 근동에는 임금이 행차하시는 동네에 미리 사자들을 보내어 임금이 그 동네로 가시는 길들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평탄 작업 말입니다. 그래야 임금이 별 어려움 없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고르지 않는 땅을 평탄하게 하는 이 평탄 작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떠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증거를 받았다면 우리 지금 뭐 준비해야 될까요? 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럴래요? 주님 앞에 문 밖에 왔는데 아, 집안을 못 들여드려. 왜? 너무 더러워서. 신발 갔는데 예정이 없이 딱 간다 그러면 목사님 기다리세요. 집안에 어지를 갖다 하세월이 하세월 치우는. 안 되지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탁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도록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인 골짜기가 메꿔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똑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우리의 주님을 모실 수 있지 않겠어요?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꾸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한 땅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라는 은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큰 크고 작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런 데미지를 뭐라 부르나요? 마음의 상처. 그 심령의 상처라고 부르지요. 마음에 깊은 골이 만들어지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큰 산이 만들어지고 어떤 때에는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이런 상처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내 상처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사람을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이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넌더리를 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 아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가 하고 나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크게 작은 상처들로 베어져 있고 또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상처로 세상을 보고 그 상처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니 사람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세상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가 자기의 심령을 살피고 자기가 치유하세요. 남들이 치유 못해줘요. 깊고 깊은 내면에 상처와 아픔들 쌓여있는 이 고통들 본인이 알아요. 그거 주님 앞에 열고 본인이 치유, 자가 치료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사람들이 달리 보이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그 상처가 아물고 치유된다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 덩치 큰 코끼리도 뭘 한다고? 춤을 춘다. 춤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가야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의 한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거기에는 결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곳에 우리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뒤꿈치에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따라 죄악을 따라 내 길을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인생이 죄악길 가면 내리막길 나락으로 때려져 내려가잖아요. 나락에 텅 널브러졌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 거기 주님이 계세요. 놀랍게도 그게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 손에 붙잡으면 내려왔던 길을 이제 주님 손 붙들고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 내려갔던 자리니까 너 올라와 그러면 나하고 만날 수 있어. 구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주님은 내 뒤에 따라오셨고 내가 고개를 돌려 문득 뒤를 보니 주님이 거기 계셨거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오늘 우리들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높은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죄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렇게 외치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고 고립해인 마음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삐뚤어진 시각을 바르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 동안 4주간입니다. 2주간 동안만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문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지금 이 가운데 와 계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지만은 이제 장차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 왕이심을 선포하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자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 우리 통성으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어 오니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해주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역사의 마지막에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의 마음으로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 낮추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비뚤어진 마음 똑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되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땅 어두운 세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세상에 알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무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진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캠년장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증거 주셔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며 영계를 다스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왕대심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의 왕대심이 어두운 세계 속에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의 말씀 붙들고 온 땅 끝까지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